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시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본 후에 그 여러분들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체는 그 영어로는 substance, 그러니까 기초, 지지대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바라는 게 많이 있으시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그 천국을 갈 때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다,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들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오래간만에 야외로 피크닉을 갑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야외로 나가니까 그 전날 이런 걸 바랄 수가 있겠죠. 내일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비 올 확률이 0%입니다. 이런 예보를 듣게 되면 그 날씨에 대해서 이제 희망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아,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일 날씨는 아주 좋을 거야. 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의 차이는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희망에서 믿음으로 쭉 바뀌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한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오는 그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늘상 이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자식들이 성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예비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휴거를 받거나 아니면 몸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세상 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 6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계셔서 보셨나요? 보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고 이해할 때는 이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들을 정말 증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죠. 그 예수님의 손들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 믿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은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은 영어로는 그 good report,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절에서 굳이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이 이게 반드시 필요할까,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절의 의미는 그 믿음이 확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좋은 평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진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확신과 좋은 평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보이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임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확증하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처지나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40절까지 나온 그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가 될 수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산의 그 방주를 그것도 120년 동안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자기 고향 그 갈대아 우르의 아주 비옥한 그 메소포타미아 땅, 아주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거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정말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을 때는 그런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직통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통해서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탐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 기록들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역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4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가 되고 세상적인 지식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이라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불완전한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성경 말씀이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들을 제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 설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다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더 느낄 수 있는, 더 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샬롬 하시면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8월 20일, 오늘이죠. 주일날 교회를 비울 가능성이 크니 저에게 주일 설교를 그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너무 부족하고 이제 주일 설교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지만 뭐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예. 목사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 저에게 그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공학과 그다음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좀 연계를 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봐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또 미래형 자동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의 배럴이나 아니면 수소차의 뭐 수소 연료전지, 뭐 수소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카톡을 받고 그럼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 말씀은 그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 뭐 예를 들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참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 원리는 참 이게 받아들이고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원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배우셨죠? 예, 뭐 표정을 보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량 보존 법칙은 그 화학 반응식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그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게 이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뭐 가장 쉬운 예가 그 나무가 불에 탈 때, 그쵸? 나무가 불에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죠, 재가. 그쵸? 그럼 나무가 불에 타는 것도 화학 반응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가 불에 타는 것도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에 타기 전에 그 나무와 산소의 질량의 합이, 그쵸? 반응하기 전, 나무가 불에 타기 전에 나무와 산소의 질량의 합이 나무가 불에 다 탄 이후에 그 재, 그 다음에 이제 연기로 여러 가지가 날아가게 되겠죠. 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의 질량의 합과 같다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예. 몸에 들어오는 질량과 그 나가는 질량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체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칙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 놀이동산 가면 그 바이킹 있죠? 바이킹 배.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그 배가 위로 쭉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그 낮아진 높이만큼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력이 빨라지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다음에 열 에너지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 전환은 되지만 총 에너지의 합은, 총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새로 뭐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 원리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세상적인 지식, 뭐 세상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리를 우리가 따로 떼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기 예,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예. 아인슈타인.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이 사람이 기존의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하나로 합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질량이 따로 보존이 되고 에너지가 따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된다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 그 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E는 MC 스퀘어 이 공식을 발표를 합니다. 이 식을 보시면 이제 E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그리고 M이 그 물질을 나타내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그 빛의 속도죠. 아주 빠른 빛의 속도입니다. 이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그 E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 식의 이제 시간의 변화율을 취하면 에너지의 변화가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에서 유로도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이 C의 제곱,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아주 빠르죠. 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공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 딱 하면 빛이 3억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계 보시면 이 빛의 속도에 제곱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에 제곱하면 그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되는 거죠. 그게 공이 무려 16개가 있는 겁니다. 공이 16개가 있는 숫자 단위가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이게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숫자 단위인데 경입니다. 경. 그렇죠? 경 들어보셨죠? 예. 그래 조 알죠? 조가 1만 개가 있으면 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C의 제곱은 9 곱하기 10의 16승. 그러니까 9경. 9만 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E는 M 곱하기 9만 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 모든 면에서. 그렇죠? 뭐 지식에 있어서 무한,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뭐 힘이나 파워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런 무한한 파워, 무한한 에너지를 발휘하셔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식을 통해서 근거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거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그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물리화학적으로 이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세상적인 지식을 그냥 따로 떼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지식이 증가하면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조금이나마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죠? 예.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믿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확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시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목에도 써놨는데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진화론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나타나 있는 것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인간의 기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나타나 있는 것들,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 우주의 기원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진화론이 허구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진화론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마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진화론이 이 세상에 나와서 퍼질 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만을 봐도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 애니메이션 보시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예.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예. 정말 황당하죠? 예. 그, 뭐 보시고 너무 이게 잘,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러한 허구, 그쵸? 이러한 황당한 거, 이런 소재로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어도 아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이 진화론이 지금 나와서 세상에 퍼질 것을 아시고, 진화론은 허구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서 그 12장 4절에 보시면 그 끝이 오는 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다니엘서도 한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실현이 되고 있죠. 그 교통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곳저곳 막 다니고 그 다음에 지식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18세기경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그 발전되는 속도는 점점 가속이 붙고 있어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이 창조물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한계점을 돌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체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그 생체 모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모방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스와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그 머미시스, 이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따온 단어로, 그러니까 생체 모방을 영어로는 바이오미메릭스 또는 바이오미미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 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들의 연구 및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체 모방학의 선구자인 제닌 베니어스는 생체 모방을 자연이 가져다 준 혁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이 가져다 준 혁신이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생체 모방은 하나님이 가져다 준 혁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체 모방은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어 아시죠? 예. 상어 뭐 보셨나요, 한번? 예. 상어를 보시면, 예,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물속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상어를 보면 이제 피부가 아주 매끈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그 리블렛이라고 하는 작은 돌기들이 패터닝이 돼 있어요, 피부에. 그 돌기 사이즈가 한 50마이크로미터에서 한 8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0.05에서 한 0.08m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돌기들이 패터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돌기들이 상어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매끈한 표면이 마찰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유체역학적으로 해보면 그 물체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이제 그 볼텍스라고 하는 와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 이런 서클 모양의 이 볼텍스라고 하는 와류가 생겨요. 이런 볼텍스가. 그래서 이러한 와류가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마찰 저항을 증가시키고 이 속도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상어의 그 피부처럼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으면,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이렇게. 돌기들이 나 있으면 이 와류와 그 다음에 표면이 그 만나는 면적을 줄여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이제 그 와류와 이제 표면이 만나는 면적인데 이런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체역학을 전공한 그 전문가도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제가 조금 더 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류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 서클의 사이즈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와류의 사이즈하고 이 돌기의 사이즈가 서로 잘 맞아, 잘 매치가 돼야지만이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상어의 돌기 사이즈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0.05,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0.05에서 0.08mm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상어의 표면에 이제 돌기 패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어의 그 움직이는 속도까지 다 고려해서 돌기의 사이즈까지도 세밀하게 정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기 사이즈가 이 0.05에서 0.08mm 밖으로 벗어나면 이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거나 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단번에 상어를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어의 그 돌기 패턴이 이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행기의 날개에도 그 상어의 돌기 패턴이 이제 코팅이 돼서 이 비행기가 비행할 때 이제 마찰 저항을 줄여줘서 이제 비행기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연비를 향상시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 선수들의 그 수영, 전신 수영복에도 이 상어의 돌기 패턴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 전신 수영복을 입은 수영 선수들이 이제 마찰 저항이 줄어드니까 그 기록도 단축을 하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 수영복이 올림픽에서 금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동물의 혈관과 식물의 물관, 체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인체의 그 혈관 분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죠? 예. 그 혈관을 보시면 그 심장에 있는 아주 굵은 혈관부터 해서 그게 혈관들이 분기가 나뉘면서 가는 혈관으로 나눠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얇은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를 전신에 이제 잘 퍼뜨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이제 혈관을 통과할 때 제가 그냥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체가 그 관,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과할 때 파이프의 직경이 변하면 그 유체의 속도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파이프에 분기가 생겨서 여러 개로 나뉘게 되면 그 유체가 흐르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유체가 역류를 하게 돼요. 이 분기들이 많이 있으면. 근데 이 혈관 분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분기들도 많고 이게 복잡한데도 정말 저항을 최소화해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의 속도도 잘 컨트롤이 돼서 정말 최적으로 요소요소마다 흐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분포를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법칙이 이제 여기 보시는 머레이스로, 머레이 법칙입니다. 이 머레이 법칙은 뭐 동물의 혈관뿐만 아니라 그 식물의 그 물관과 체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 이제 뿌리에서부터 이제 물을 쭉 흡수를 하면 그게 이제 줄기를 타고 이제 인맥을 타고 가서 잎사귀 전체에 이제 수분이 흡수, 아니, 퍼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물이 그게 흐를 때 그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물이 그 식물 전체에 퍼질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관이 설계가 아주 섬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그냥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를 하셨지만 정말 세밀하게 이런 아주 그 동물의 혈관이나 물관, 체관처럼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물의 혈관과 식물의 물관 체관을 기반으로 이제 생체 모방 기반으로 이제 만든 이 머레이 법칙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수소 연료전지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터리 아시죠? 그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사용하시죠? 예. 그 배터리는 충전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충전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연료 전지는 충전 대신에 연료를 넣으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연료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여러분들 수소차 들어보셨죠? 이 수소차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라고 이제 부르죠.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된 분야인데 이 수소연료전지도 이 연료를 잘 공급을 해서 잘 분포를 시켜야지, 전극에. 그리고 연료를 공급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지만이 연료전지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도 뭐 동물의 혈관이나 식물의 물관 체관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채널 패턴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연료들이 잘 공급이 돼서 최소의 에너지로 잘 퍼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채널 패턴들은 그 기계공학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성기가 됐는데 그 생체 모방 기반의 그 머레이 법칙을 제가 사용을 해서 이 채널 패턴을 설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한번 능력을 믿고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두 개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이제 그 기계공학적으로 지금까지 설계해온 채널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보이시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그 머레이 법칙을 사용을 해서 설계한 채널 패턴입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막 그 분기도 있고, 채널마다 분기도 있고, 상당히 그 동물의 혈관이나 아니면 식물의 물관 체관하고 비슷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머레이 법칙,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적용된 이 머레이 법칙을 사용해서 그 제작한 연료전지가 성능이 아주 우수하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우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능도 우수하게 나오고 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도 최소화가 되는 그런 그 한 마리 뭐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 빨간색 커브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 측정한 이 성능 커브인데 이 커브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제가 뭐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도 써야겠지만 그 이번 그 연구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생체 모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생체 모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원작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조그마한 벌레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창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복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창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는 그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세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히브리서 10,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 때도 우리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던 어느 성도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익은 포기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성경 말씀이 다 거짓이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잃은 것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겠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가 사망 권세로 통치하는 정말 혼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들에 파묻혀서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매일 확신하자 이렇게 매일 다짐한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집니까? 뭐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뭐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로 해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경륜 시대,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탐구해라. 거짓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거짓된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증가해서 그 성경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로 단번에 창조를 하셨지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권능과 신격을 우리는 깨달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들, 정말 성경 말씀들이 기록된 시기를 봐도 또 기록된 내용을 봐도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어느 것도 없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예언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는 방향으로 모든 온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격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